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476쪽쯤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이 닫혔음을 고백하며 어둡고 침침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평이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평이한 진리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아니냐. 오늘 설교 본문은 미가서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8절 말씀은 모든 율법의 가장 간결한 요약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번 읽어봐도 이 말씀처럼 율법의 정의를 한마디로 잘 요약한 말씀이 드뭅니다. 우리가 뇌리와 가슴판에 새겨두고 계속 반추하면서 내면화시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 알려진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선포하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한 단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종종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번역했어도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6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의미를 발견하고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살기 원합니다. 미가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세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심판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말씀, 이게 한 세트. 그거 끝나면은 두 번째 사이클에서 심판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사이클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사이클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심판에 관한 말씀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위반 소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약 위반 소송. 구목사가 왜 오늘 보통 사람들 잘 들먹거리지 않는 이상한 용어를 들먹거리는가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 위반 소송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 뇌리에 새겨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소송을 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재판을 벌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천들 대부분도 이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안다면 그 언약을 대부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그 교회 성도들 전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위반 소송을 기록한 것이다. 오늘 말씀의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1, 2절에서 높은 산과 깊은 바다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3절에서는 피고 이스라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신 후에 4절, 5절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이스라엘의 반론을 들은 후에 8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은 미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뭐라고 하시는가? 피고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앉아있지 말라고. 앉아서 졸지 말라고. 너는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왜?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산들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들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합니다. 너는 수백 년 동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묵묵히 지켜본 그 큰 산과 작은 산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주장을 진술하라. 나를 정죄해 보라고. 미가는 여기서 너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일단 피고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증인들을 소환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너희 산들아, 너희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여호와의 기소를 들으라. 제가 영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소를 들으라. 고발하는 것을 들으라. 여기 땅의 견고한 지대, 바닷속의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는 땅의 기초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절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인인 높은 산들 그리고 깊은 바다에게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고소하시는 대상을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소할 것이 있으시며 이스라엘과 쟁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자신의 백성,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거 언약 용어입니다. 나의 백성, 자신의 백성, 언약 관계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남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전에 망해서 없고 남유다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법정에서 정죄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내 백성이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다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은 오 내 백성아, 또다시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사랑의 애정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냐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피곤케 지치게 하였느냐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슨 부담을 주었느냐? 내게 증언하라. 대답 좀 해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곤비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떤 짐을 지워줬는지 말 좀 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라고.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과 비슷합니다. 왜? 사회가 불의하고 악했기 때문에. 밖에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안도 악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들이 짐으로만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지니라 저렇게 할지니라 하는 게 다 짐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만 다가오고 나의 자유를 막는 것 그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2절에서 내가 너를 기소했다, 고소한다, 쟁변하리라 하신 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비행을 열거하시지 않고 대신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대표적인 행적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는 사건들, 그들 가운데 넷을 상기시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면 첫째,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한 여호와다. 이것은 모세 오경에서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데 나는 너희에게 율법을 줄 권리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푼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율법은 무겁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둘째, 네 앞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해 냈으면 뭐합니까? 구원해서 광야에서 헤매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뛰어난 리더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게 하셨다. 제사장 아론을 보내어서 너희가 계속 죄를 짓지만 너희의 죄를 제단해서 계속 속죄하게 해주셨다. 미리암을 보내셔서 너희는 자꾸 잊어먹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행적을 노래로 만들어서 시로 만들어서 너희에게 계속 상기시키게 해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출애굽 사건으로 다음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5절을 보면은 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고 했지만은 내가 발람의 이야기 듣기를 싫어한 거로 오히려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의 입으로 너희를 축복하게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아무리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 40년 동안 잘 견뎠어도 가나안 땅 문턱에 와서 멸망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 집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집결해 있던 시딤, 그곳으로부터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한 후에 처음 집결했던 곳 길갈, 거기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범람해서 아무도 건널 수 없었을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하심으로써 강물 흐르던 것 그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부터 시내산에 가서 너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잘 견디게 하시고 막판에 전부 몰살당하게 됐던 것, 발람의 입을 바꾸셔서 너희를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하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너희의 역사를 자세히 상기시켜보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맺은 언약에 신실했는지, 여기 의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셨는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자신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역사를 지키지 않고 배반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자신들이 불의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전심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6절 7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노래,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리까. 내가 그 앞에 번제를 가지고 곧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리까.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하신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아갈 때 늘 적합한 예물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장 귀한 1년 된 송아지, 가장 값비싸게 나가는 것, 그것도 기꺼이 주님께 갖고 나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질뿐만 아니라 양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했다고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수양과 수만의 강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리까.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넘치는 숫자의 양을,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드렸을 겁니다. 화목제로 드리고 또한 넘치는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리까? 심지어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자신의 몸을 통째로까지도 드릴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6절 7절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호와께 제사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항변 듣고 우리 같았으면은 벼락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랑으로 호소하십니다. 8절을 보면 오 사람아 하고 시작합니다. 사람아 아담아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다 보여주었나니,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다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여기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과 똑같이 언약 용어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몇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내 언약들을 다 지키고 그리고 나를 공경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언약 용어입니다. 물론 언약 조건을 지킬 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 조건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불러봐야 허공을 칠 뿐이다. 여기 행하다는 표현, 영어 성경을 보면 전부 걷다, walk로 번역합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매일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했을 때 인자, 우리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NLT 성경은 mercy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ESV, NRSV, NASV 성경은 kindness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 히브리어 원어 표현은 헤세드입니다. 우리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잘 압니다. 헤세드. 항상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한 언어에서는 많은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다른 언어에서는 전체를 포함하는 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서 어떤 영어에서는 mercy로 번역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로 번역하고 또 다른 많은 성경에서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의 의미는, 구체적인 의미는 언약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었을 때 내가 의도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랑,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사랑입니다. 나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그 사랑의 수직적인 차원 말고 수평적인 차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빈자와 부한자, 그리고 약자와 강자,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자, 이거 다 차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너희들 나하고 그 언약 믿지 않았냐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너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것, 이거 기억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8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공의의 삶. 둘째, 인자, loving kindness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셋째, 겸손히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삼박자 표현이 구약에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계속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세 가지입니다. 여기 6절서부터 8절 말씀,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성한 제물로 나에게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닮아서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내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여기 8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8절의 온전한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교훈입니다. 첫째, 왜 8절 그것이 온전한 의미가 아닌가? 벌써 20, 30년 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8절에서 겸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겸손이라는 의미를 파생적으로 내포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 겸손이라고 번역해 놓은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크게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여기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겸손이가 아니라 신중하게, 조심해서, 사려 깊게, 주의하며, 생각하며, 반추하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근래에 나온 NIRV 성경은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번역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자신들이 쓴 주석서에서 이것의 의미는 prudentially, reflectively, attentively, circumspectl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첫째, 8절의 제일 마지막 명령 겸손히 동행할지니라 했을 때 올바른 번역은 겸손히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사려 깊게 반추하며 생각하며 걸으라는 것이다. 두 번째, 8절에서 대등 접속사 엔드로 연결한 이 세 가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은 의미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 관습을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다 꿰는 다음에 A, B, C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A, B, and C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A 해놓고 and B 하고 그 다음에 또 and C라고 나옵니다. A를 얘기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덧붙이는 겁니다. and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and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왜 공의를 행하라 한 다음에 and 하고 얘기를 하는가? 외적으로 공의롭게 행하기 이전에 마음이 올바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올바를 때 공의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가가 얘기하지 않은 그 많은 중요한 삶들, 진리의 삶, 거룩한 삶, 그리고 무정하지 않은 삶, 이런 삶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당장 눈앞에 문제길래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외적인 태도보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 이게 중요해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nd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한 겁니다. 이 말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덧붙입니다. 내 하나님과 같이 걸으라. 그리고 조심스럽게라는 수식어를 삽입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언약 조건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의 세 명령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8절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세 번째 명령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걸으라.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약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반추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습관적으로 주님 쫓아가지 말고 반사적으로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가니까 그들을 따라서 생각 없이 경솔하게 가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주님과 같이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이 8절의 명령에서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이것이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자신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교회에 열심인 교인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나는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동행합니다. 소수 사람들은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걷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는 세상은 불의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적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 없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행한다면은 조심스럽게 행한다면은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지 금방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 너무 주님의 언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괴롭기 짝이 없다. 그러니 절대 다수 대부분의 사람들 따라서 큰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프로그램하고 액티비티 하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을 계속하는 한 내가 사는 사회는 조그만 공동체서부터 여전히 악하고 불의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는가? 어떤 성도와의 대화 때문입니다. 자신은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겠다는 솔직한 고백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은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악하고 추하고 정직한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가? 물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많은 명령들이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자신이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많은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그러나 분명히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삶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 대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기는 하는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남과 같이 끼어서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러는데, 그러나 절대 다수 사람들을 통해서 숫자 속에 안전이 있으리라고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주일날 교회 가고, 습관대로 3일 예배 참석하고, 습관대로 구역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조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 동행한다고 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 제자 삼으신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을까 봐 다른 예를 드셔갖고 세 번이나, 그것도 한 장에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축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 세 가지. 첫째, 누구든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세 번째,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셨듯이,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따르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뭐를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대가를 생각하고, 물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그 대가를 치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미가서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정확하게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는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언약의 조건을 자세히 묵상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극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살해했을 때, 살육시켰을 때, 그때 총대를 메웠던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전범들을 여기서 저기서 다 찾아서 잡아낸 후에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괴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에 뿔 달린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정에 쓴 걸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단순한 사람이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극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 그 사람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라고.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라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다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부조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스러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아탑이라고 하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학교 사회가 불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가 잘못됐을 때 불쌍한 학생들은 나가서 데모하지만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교수들은 한 명도 나가지 않습니다. 전부 비겁한 것인지 아니면 불의한 것인지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부조리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회의를 하면은 전부 복지 안동하고 있습니다. 눈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10년 있으면서 목격한 겁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그렇게도 많이 있는데 자신의 회사 직원들, 이들 복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는 삶과 종업원들 사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삶을 삽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죄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라고, 그 얘기는 너희는 불의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강 건너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써놨듯이 하나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걷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 가운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에게 남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기적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이 있든지 자시든지 합니다. 많은 잘못된 크리스천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회 공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은 영혼을 구하는 게 먼저 1차적이지만은 그렇다고 둘이 완전히 분리된 삶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시절에 반 나치 선언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타겟에 올라가 있던 분이고 또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단의 일원으로 가입했기에 잡혀서 총살령을 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진리를 자신은 똑바로 안다고 하는 소위 정통교단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를 폄하해서 말합니다. 왜? 그가 남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단순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남의 생명을 자신이 앗으려고 한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럴듯한 이론을 펼칩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본 헤퍼는 지나칠 정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남을 위하여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기독론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지향했다.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사회개혁에 있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은 교회의 세속화를 불러오기에 좋은 모델이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히틀러가 옆에 있는 사람 수천 명 죽이건 말건 히틀러가 명했으면은 그대로 순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죽이라 그랬으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 사람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나치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 헤퍼, 금세기에서 19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면서 목사입니다. 감히 이 본 헤퍼한테 이 사람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독일에 있었어도 저도 암살단에 가입했을 겁니다. 그거는 제 삶을 아는 분은 다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80년대 유학생활 했을 때 한국에서 광주에서 끔찍한 일 일어난 것 보고 우리 암살단 하면 내가 돈 내겠다 한 사람이 접니다. 그 사람 죽였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지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회성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터치받지 못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앉아서 이것은 옳다 그렇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불의를 보면은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가 극에 달아서 수백만 명이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볼 때는 그 악한 자를 쏴서 죽이고 싶은 마음 드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산 사람을 감히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자들 이거 교단에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도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룹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삽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로만 떠드는 자 아무 소용이 없다.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교리가 똑바른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원하옵기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들이 불의하고 그리고 세상 사랑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하나님 말씀, 예, 평생 가슴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우리 제자도의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그 조건,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이마에 온몸에 새기고 나중에 당당하게 주님 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진리를 머리로 알고 가슴판에 새기지만은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대로를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으로 경고한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조건들, 성경 66권에 분명히 기록하신 그 조건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밀어주심으로, 앞에서 끌어주심으로, 옆에서 동행하심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